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항상 준비하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인정하라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앞 상반절을 보게 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거룩하신 분이신데요. 거룩하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번역할 때는 약간씩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항상 그럴 때는 다른 번역도 봐야 되고 또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봐야 되는 거죠. 정리해보니까 이렇습니다. 가장 쉽게 표현하고 있는 NLT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주로 예배하라, 경배하라 이런 겁니다. 이걸 또 우리말로 정말 맛깔나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1.3부 예배 때 목사님께서 인용하신 공동번역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러러 모시고, 이게 예배한다, 경배하라 이런 뜻인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입니다. 준비하라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준비하라는 것일까요?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라 하시는가 하면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했습니다. 무슨 질문이 있어야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라, 대답을 준비하라 했습니다. 소망에도 굉장히 깊은 뜻이 있고 이 구절만으로도 하루 종일 참고 문헌들 찾고 이야기해도 시간이 부족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소망이라는 단어, 이 개념 한 가지를 쓰면서 믿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수사학에서는 제유법이라고 하는데요. 한 가지 부분을 들어서 그 전체를 설명하는 것, 표현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제유법은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말을 듣고 곧이곧대로 듣고 제빵소에 연락해서 무지 많은 빵을 갖다가 준다 한들 그 요구가 충족되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빵이 의미하고 있는 건 음식 전체. 먹을 게 없어 굶어 죽게 생겼으니 먹을 걸 달라 하는 요구인 거죠. 빵이 먹을 음식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 소망은 믿음의 체계, 믿음의 내용 전체를 의미한다. 즉 믿음과 동료로 사용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그리고 내 믿음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너처럼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너처럼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묻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핵심을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항상 하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대답할, 여기에는 뭐 우리 가운데 변호사분도 계시고 법률가들, 교인들 중에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변증이라는 의미입니다. 변호사가 법정에서 변증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재판 기일인데 재판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변호사분께서 제가 잠깐 변호할 준비가 전혀 안 되었으니 변론 기일을 미뤄주십시오, 매번 얘기한다면 제대로 된 그런 재판이 아니겠죠. 우리는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 준비하고 와서 대답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질문을 받을 때에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라 하는 겁니다. 준비하라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준비된 상태로 그렇게 있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대답할 채비가 늘 갖추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장대한, 그 방대한 정말 깊은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 구원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핵심을 요약하고 그 뼈대만 줄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십자가의 그 도를 가장 짧게 뼈대만 줄여서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 이것을 네 가지 영적 원리라고 해서 사영리라고, 이것을 우리가 언제나 전도 현장에서 사용을 합니다. 약간 표현 방식은 달라도 길이는 조금 차이가 있어도 어떤 경우에는 3분간, 어떤 경우에는 1시간 동안 부연해서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 뼈대는 동일한, 또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준비,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하셨으니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스스로에게도 다시 한번 마음에 교육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누군가에든지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하자 해서 오늘 복음 설명의 시간으로 함께 갖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교양 있게 신경을 긁는 분들도 계십니다. 2주 전에는 전도 현장에 있는데 하마터면 저도 논쟁에 휩쓸릴 뻔한 그런 아주 교묘하고 그런 약간 이렇게 신경을 건드리는 그런 공격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즉 코람데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에 온유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논쟁에 휩쓸리게 되면 말싸움이 돼서, 말싸움이 되면 결코 지고 싶어하지 않은 우리의 민족성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돼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게 되는 게 논쟁의 현장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복음 설명을 할 때는 말싸움하지 않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정말싸움 갈 것 같으면 다음 기회로 미루어서 하는 것, 이게 가르침입니다. 이제 우리 전도 현장에 70인 전도대원들 그리고 전도회에서 또 선교회에서 매주마다 이렇게 당번으로 나오고 계시고 또 5주차는 권사에 두고 계시고 또 관계없이 현장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혹시 전도 물품이 필요하면 전도대에 말씀하시면 전도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제공되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안에 네 가지 기본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냥 나눠주셔도 되고요, 성령께서 구원할 분이시면 읽어보시기도 할 겁니다. 기회가 있다면 잠깐 설명하고, 어떤 분들은 실제로 물어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한 20분에서 50분간 시간을 할애하는 전도폭발 복음제심으로도 많이 했습니다만 사형리 요거 하나 3분 5분 가지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접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영적 원리를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한다, 이 마음으로 마치 불신자였을 때에 복음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설명은 듣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을 따라서 나도 활용해서 전도해야겠다, 이러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현장에서요, 또 누가 물어볼 때는 요거 하나 정도는 늘 가지고 다니셔도 좋습니다. 필요하면 한두 장 쓰셔도 괜찮고요. 계시다가 필요하면 꺼내서 그냥 읽어주셔도 됩니다. 거기에 기억나는 게 있으면 조금 부연 설명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하나 또박또박 왜 그런지, 나는 동의하지 않는데요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부연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대전제이고 성경의 구원의 전체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다,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피조물 가운데에 우리 사람만이 영으로 영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맺을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영적인 존재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평안과 그리고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어져 있으면,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왕좌에 앉아서 세상을 호령하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한 몸에 다 받고 있다 할지라도, 사막 한가운데 버려져서 목마름 속에 죽어가는 듯한 고통을 우리의 영혼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 요즘은 뭐 영웅 이런 가수가 유행한다고 합니다만, 제 어릴 적에는 누가 뭐래도 남진 나훈아였습니다. 남진이라는 가수가 나중에 빈잔이라는 노래를 유행시켰는데요, 그대여 나머지 소름은 나의 빈잔에 채워주어, 그 눈물과 소름 다 할 일인 거 내가 받아주겠어 하는 내용이지만, 몇 번 받다가 포기하게 되는 게 인간의 사랑인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은 인간에게는 없는 거죠. 그 사랑을 다 줄 수도 없고 그 사랑을 다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빈잔은 사람의 사랑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천년 만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정도 사소한 술자리 다툼으로 칼부림으로 변하는 것도 가끔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조건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모르면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게 되죠. 아무리 부어도 부어도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 사랑에 목마를수록 더욱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돈으로, 권세로, 세상 감투로, 친구로, 인간관계로, 알코올로, 마약으로, 심지어 요즘에는 짐승을 학대하거나 사람을 죽이는 데서 오는 쾌감으로 채우려는 그런 뉴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SNS 중독도 생기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관계, 그 관계로 이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채우려 하지만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진정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는데 이 사랑을 빼앗긴 것이고 이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바로 두 번째 원리,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2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신학을 공부하면서 아주 예전에 공부하고 초창기 공부하고 많은 기간들이 누적된 게 있습니다만, 그래도 읽었던 것 중에 기억나는 몇 가지는 꽤 흥미를 끌거나 재미있거나 중요한 것들이 기억나겠죠. 갓 태어난 아기가 죄인인가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잔혹스러운 질문일까? 사실은 그때는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어린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그럴 때 신호등 한 번 어겨본 적 없고 결석도 지각도 안 해보고 수업 시간에 졸지도 않고 뭐 졸긴 했겠죠. 하여튼간 무언가 규칙이나 법률이나 그런 걸 어기거나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하는 일도 없을 텐데 왜 죄인이라고 할까? 교회 생활 재밌게 하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질문이 있던 거였죠. 더 내려간 겁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여기서 더 들어갑니다. 임신 중에 있는 태아는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임신 중에 뱃속에서 죽은 아이는 그러면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너무 세밀한 신학적 논쟁에 휩싸이는 건 오히려 신앙 건강을 해칠 수도 있어서 적절한 수준에서만 멈추는 게 좋긴 합니다. 결론은 의인이고 싶으나 안타깝게도 죄인인 것이지요. 왜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 자체가 하마르티아 관역 원래에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 이것이 죄이고 그 상태에 있는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 이후로 그 이후에 태어난 인류는 모두가 죄인인 것이고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죄인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통로 자체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 이 말이죠. 대표성의 원리 때문이죠. 우리 대표성 공부 많이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대표로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교만으로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거기다가 거짓말까지 하게 되었죠. 범죄한 이후로 에덴에서 쫓겨난 실낙원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는 모든 인류는 죄의 상태인 겁니다. 학교 운동회를 하는데 청팀, 백팀 나눠서 하루 종일 운동회를 합니다. 점수가 비슷한데 마지막 이제 양팀의 릴레이 계주로 승자가 가려지게 되죠. 나랑 만난 적도 없는 선배가 앞에서 뜁니다. 우리 팀 선수가 이기면 우리 팀이 이기죠. 운동회를 기억하면 가장 친한 친구가 저는 백팀, 친구는 청팀인데 그 팀이 이겨서 신나서 갈 때, 저녁에 돌아갈 때 얼마나 얄미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자, 월드컵 선수, 축구 선수들이 골을 넣으면 내가 넣은 게, 우리나라가 넣는 게 되는 거죠.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후에 태어난 그 모두가 나면서부터 죄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또 하나는 자범죄가 있죠. 스스로 범한 죄입니다. 성경은 죄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 가지로 요약하면 도적질, 강도, 살인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이게 죄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만이나 정욕이나 미움이나 탐심이나 시기나 질투나 거짓말, 마음속에 품는 나쁜 생각이나 말조차도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인 것이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또한 죄인 겁니다. 나에게 아버지가 있는데 어머니가 있는데 그 앞에서 나는 아버지가 없다, 어머니가 없다 라고 말한다면 폐륜을 범하는 죄인 거죠. 어머니는 인정하면서 아버님은 인정하면서도 그 말을 전혀 따르지 않는다면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부인해도 몰라도 죄인 것이고 인정한다 해도 불순종하면 죄인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끊어놓아서, 그 사랑을 받을 통로를 끊어놓아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주고 계시나 우리는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죄의 결과가 문제입니다. 죄는 대가를 요구하는 거죠. 그 대가, 그 삭은 죽음, 사망인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담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된 자체가 죄의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그 수명을 다할 때에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니 이것은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죽음은 죄로 인하여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죽음 이후의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이 문제인 겁니다. 심판으로 인하여서 죄인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고 의인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심판 이후에 형벌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형수가 발을 헛디디고서는 아 죽을 뻔했다, 이 유머는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인생, 짧은 인생입니다만 보아온 드라마 중에 최고는 모래시계입니다. 찾아보니까 일쪽 미디어 쪽에서도 한국 드라마 중 올타임 넘버원, 모든 드라마 중에 최고, 이 모래시계로 잡습니다. 95년도 작품인데 수도권 이 저녁이면 이 드라마가 방영될 때는 거리가 텅 비었다. 최고 시청률 65%입니다. 마지막 회 주인공 최민수 배우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죽기 전에 마지막 대사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 떨고 있냐? 아무리 용기 있고 의리 있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혼란하고 불안한 게 우리의 영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 번째 원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서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사람은 예외 없이 죄의 상태에서 잉태되고 죄의 상태에서 태어나고 죄의 상태에서 살아가다가 죄인의 상태로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 자체가 형벌이 되는 겁니다. 죄인으로 죽고 죄의 심판을 받고 죄인이 받을 영영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방법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하신 겁니다. 나를 용서하시려면 죄 없는 누군가가 내 죄값을 대신 치러야만 합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이 죄를 대신해 줄 의인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이 아니고 전 세대만이 아니고 앞으로 올 모든 인류를 생각한다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온 인류를 대신할 만큼 가치 있는 존재여야 합니다. 죄 없는 순진한 대속물이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할 만한 가치 있는 사람. 결론은 인간에서는 찾을 수 없고 하나님 자신이 희생하셔야 하는 거였습니다. 성자 예수님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참 인간으로 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값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의 희생이고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실천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아담 이후 우리 인간에게 올무가 되었던 죄값, 즉 사망의 굴레로부터 해방되었는데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가, 권능이 완전히 끝났음을 선포하시고 입증하신 겁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셨기에 이제는 누구도 우리의 죄값을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셨으니 누가 정죄하리요?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진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통로가 회복되었고 이제는 그 믿음 안에 있는 한 누구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로마서 10장 38절 39절 부분을 관련된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은 특별히 마지막 시신을 하관하는 자리에서 많이 선포하기도 합니다. 육신의 죽음은 당했으나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니 이 세상 어떠한 것도 사단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영생에 들어갔음을 확신하고 확인하는 말씀이지요. 사람이 죄의 최종 종착지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 하나님의 사랑 그 통로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뒷부분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만이 죄가 갈라놓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우리는 이해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해는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론이며 마지막 네 번째 원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지식적인 동의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맛난 음식도 먹기 전에는 그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군 시절 하면 희한하게도 대부분 춥고 배고프고 졸려웠었다. 그 기억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인가 사병들이 같이 모여있는데 뭐가 먹고 싶냐라고 물어봤더니 전체가 다 한 목소리로 한 음식을 대답했습니다. 뭐겠습니까? 짜장면입니다. 그런데 딱 한 친구가 다른 음식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냉면이요. 그 순간 느꼈던 서늘한 눈길, 다 누군가 쳐다보면서 왜 짜장면이 아니지? 라는 눈빛이었습니다. 함흥냉면에 맵고 달고 짜고 이 신맛의 오묘한 조화, 먹어보지 않고는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평양냉면, 세 번은 먹어봐야 그 맛을 느낄 수 있다는 먹어볼수록 그 슴슴한 맛, 아무리 설명해도 표현이 불가하지요. 먹어보면서 먹을수록 그 맛에 더 빠져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구원의 도리를 머리로는 깨달아도 믿기 전에는 그 맛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음식은 먹어봐야 맛을 알듯이 하나님 사랑은 예수를 믿어야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했습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이해했으면 이제는 믿고 받아들이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이제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단계가 필요한 것이지요. 비로소 영접할 때에, 믿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천국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맛을 볼수록 더 맛을 잘 알게 됩니다. 기쁨을 경험할수록 이제는 세상에 값싸고 일시적이고 변덕스러운 그 사랑, 그 행복으로는 나의 빈잔을 다 채울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전의 소중한 것들이 배설물처럼 가치없게 여겨지지요. 천국의 기쁨,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에, 구원의 길이 너무 쉬운 겁니다.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먹으며 그 맛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방식은 매우 인격적입니다. 아주 긴급하거나 아주 비상 상황이 아니시면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는 않으십니다. 신비적인 방법보다는 인격적인 방법을 택하십니다. 주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며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면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구원의 행복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돌이켜보건대 교회의 봉사는 열심히 하였고 예배도 열심히 하였었는데 한 번도 내가 예수를 영접한 적이 없다 하면 영접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인정하고 모시고 있다면 날마다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나는 구원받아 묻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섬기는데 왜 이렇게 팍팍한가? 저도 늘 왜 이렇게 내가 팍팍한가 생각해놓고 말을 해놓고 나서도 돌아서서 후회하고 아직 멀었다 반성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오직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깜빡깜빡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뇌는 병에 걸려서 점차 잊게 되는 병도 있고 나중에는 모든 것을 잊게 되기도 합니다. 저희 돌아가신 모친께서도 다 잊어가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엔 저까지 잊으시고 돌아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잊게 될지라도 우리의 영은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으되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마치 구원받지 이전의 상태로 살아간다면 너무나 억울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음을, 영생을 살고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밤 이 세상 떠난다 할지라도 억울하지 않은 겁니다. 집사님, 권사님은 90평생 사셨으니 오늘 이 세상 떠나도 억울하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아직 60대이고 50대이고 40대, 30대, 20대도 계시네요. 오늘 당장 불러가신다 하더라도 억울하지 않은 겁니다. 최고의 행복, 진정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기에.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겨둔 이유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남은 허락하시는 생에 이 구원의 행복을 누리며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음을 보여주며 나누며 영생 얻는 방법을 누가 묻거든 언제나 설명할 수 있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두신 겁니다. 오늘 말씀 다시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우리의 믿음에 관하여 언제든지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의 영생을 누리며 증거하며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적인 삶, 선교적인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